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2면 어간에 있습니다. 64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되돌아온 사람들의 그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특별히 64절에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그 이름 없는 민족이었다가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400년 정도 지나면서 아주 이렇게 숫자가 많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의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였는데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열두 지파가 이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숫자들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약 장정만 60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신들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거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고 강대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안녕과 스스로의 어떤 안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근데 나라가 멸망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때를 중심으로 하여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미 멸망하기 전에는 너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선지서들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 같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역대의 상하도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견도 있긴 합니다만 이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사실 저자가 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같이 읽히기를 원했던 그렇게 의도되어서 성경에 들어온 책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큰 사건 출애굽의 사건과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이 사건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에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애굽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사실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각 지파의 그 숫자들의 수도 너무나 작고 한번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등등등 하면서 11명의 이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내용은 그 이제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는 11명이 나오지만 비슷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약간 이름이 바뀌어서 느헤미야서 7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목록이지요. 자, 그런데 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숫자를 여긴 11명으로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는 12명으로 나옵니다. 뭐 11명이건 12명이건 어쨌건 오히려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했을 때 애굽에 400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나올 때는 12지파의 구분도 분명하고 그리고 인구도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지금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짜맞춰 보려고 해도 약간 부족한 그리고 12지파의 흔적은 사라진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르호보암 왕 시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남유다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만 남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후에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지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통혼을 하는 바람에 정체성이 섞이게 되고 그 민족적인 그리고 그 지파의 성격이 희미해지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쪽의 왕이었던 그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바로 대부분 유다 지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주시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두 지파의 흔적이 굉장히 모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신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원래 12지파인데 지금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후손들의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그 숫자에 어떤 후손들의 몇 명이 있고 어떤 후손들의 몇 명이 있고 이런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적힌 다음에 또 심지어 이제 어떤 그 사람들도 있냐면 5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델메나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이 이제 앞에 있는 이름들은 아마 바벨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 동네들이죠. 거기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명확한 계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그런 흔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6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볼 때 이렇게 쳤던 그 점을 쳤던 어떤 도구들입니다. 이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 올려진 이 곡식이나 제물들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너희는 계보가 약간 불명확하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물을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인원이 뭐 한 그 4만 몇 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닌지 계보가 정확한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족보가 섞였는지. 자, 그뿐만이 아니죠. 65절에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굉장히 높은 비율의 종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아마 이제 별도로 지금 이제 숫자를 기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7,337명이 종으로 왔다는 것은 이 온 회중들이 약간 그 종들을 부릴 만큼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지를 우리는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귀도 이제 뭐 몇 마리고 뭐 노래하는 남녀가 또 한 200명쯤 왔고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도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남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통속적인 노래를 부르던 잔치 때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모여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약간 모인 사람들도 이거 약간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뉘앙스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들에게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임무가 있었습니다.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족보도 제대로 정돈이 안 돼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들어진 성전은 예전에 그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에 비교하면 나중에 이제 학계서라든지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쭉 보면 매우 초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인 거죠.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게 다 뭔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금으로 번쩍번쩍했습니까? 그 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남은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 몇 개 있고 그릇 몇 개 있고 이런 것들로 어떻게 옛날에 그 찬란의 또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구약은 역사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책이다. 굉장히 기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일어난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듯이 근데 이 일어난 사실들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놓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미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에스라서의 저자였다면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었다면 저는 이렇게 초라하게 적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매우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기이한 일들을 섞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라고 이렇게 적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서는 담담하게 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제약의 그런 현장들을 감정 다 빼고 담담하게 기술했던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담담하게 일어난 현실들을 과장하지 않고 형용사로 덧붙이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기술하고 있을 뿐인데 이게 현실이 엄청나게 묵직한 거죠. 현실이 기가 막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자신들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열두지파 어디 갔는지 다 모르겠다. 좀 구색을 맞춰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온다. 우리 회중에 섞인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우리 혈통이 아닌 사람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로 시대를 갔다 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이렇게 포로로 갔다 와서 남겨진 우리들, 그리고 여전히 포로로 갔다 와서 다 누더기가 되고 찢긴 마음과도 같은 처지로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있는 거 다 내놓아 함께 성전을 짓는 우리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뿐까지도 이렇게 기술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 기술의 굉장히 뭐랄까요, 경이로운 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역사가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단 말입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가 자기 나라가 어디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되새기고 또 반복하고 또 되새긴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그들은 항상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1페이지에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의 인자는 영원하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 감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 찬양으로 만든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고백들이 단지 그 순간의 어떤 음정에 따른 고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어떤 음률에 맞춰서 그래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그것들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분이지라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무게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수천 년 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그들이 다 그 시간을 거쳐서 그 시간을 지나온 다음에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특별히 2절을 계속 보시며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바라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조상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16절. 그들의 진영에서 여호와와 모세의 거룩한 자, 여호와의 거룩한 자, 그들의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다. 그래서 땅이 갈라졌다. 다단이 삼켜지고 아브라함이 당에 덮었고 하여튼 그 온갖 그 어려움들이 그리고 온갖 심판을 우리가 겪었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29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또 어떤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까?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들입니다. 유다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 우리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됐다. 우리는 옛날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 얼마나 큰 그러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그 지도자들에게 반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자기 자녀를 악귀들에게 바치는 일을 우리는 가감하게 했던 민족들이다.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멸시키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돌아온 지금 사람들은 4만 몇 명이지만 5만 명이 안 되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당시 서아시아의 패권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그때에 가면 유대인들이 약 800만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에는 전체 인구가 100만인데 그 중에 40만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했는데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죄 지은 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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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큰 어떤 일을 만들어 내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거기서 나라로 있을 때는 깨달지 못했던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로 이스라엘로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결국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다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 유다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내시고 그들을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사야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날에, 성경에 그날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때에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진멸을 받아야 싸고 노여움을 받아야 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을 받아 다 죽게 되었던 그 애굽에게 1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은 단지 두렵고 떨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애굽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게 될 것이다. 19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21절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애굽의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치게 하심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보내셔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여 쫓겨나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 우리는 이제 끝장났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들은 그곳에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민들레 씨처럼 헐헐 날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목적,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매우 초라한 지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현실은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10장도 보여주시고 인구도 60만이나 남자만 60만 되게 그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힘겹게 성전을 지어야만 되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역사의 내용들을 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바벨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수가 아니다, 쪽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짓기가 아니다, 그릇 몇 개만 남았어도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강력한 왕이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옛날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지라도 지금 너희에게는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로보암 같은 그런 강력한, 여로보암 2세 같은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 때에도 참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았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 위대한 이 행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가슴을 펴라라고 이 성경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출애굽도 그들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들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에 의하여 그들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출애굽도 바벨론 유수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내용도 내가 한 거 아니다, 밀려서 이렇게 왔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5만 명이라고 하는, 5만 명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됐다, 그런데 여기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밀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바벨론의 강력한 소나기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별것 아닌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고 우리 다윗 왕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개념 중에 되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블레즈라는 사람하고 가타리라는 사람이 쓴 천혜고원이라는 나오는 이제 그 천혜고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뭐 간단하게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위대성 중에 하나는 그 자체로 있지 않고 무언가 될 수 있다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좋아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어떤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어떤 이런 내용들을 따르는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적용하고 변용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는 데에는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지금 이렇게 좋은 가정을 가지게 되어서요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맡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수첩에 적고 기도하면 다 찢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 이렇게 어떤 제가 이제 전도사로도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아니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좋은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져서 결혼을 한 줄 알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아내가 저를 구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가정이라는 걸 형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지 않았다면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수많은 자매들 중에 왜 하필 우리 아내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밀려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왜 그랬나 싶어요. 한 1년 정도는 그 뇌에서 도파민이 무지하게 분비됐던 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또 오랫동안 좋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남포교회 제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와이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렇게 밀고 가시죠. 그렇게 밀려갈 때는 때로는 아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매일의 이 반복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고 가셔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지로의 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그 스시, 초밥 장인에 관한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분은 이제 초밥을 만든 지 70년이 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연세가 90이 다 됐는데 계속 초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만드는 초밥은 그냥 초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거의 초밥과 혼연의 일체가 된 분입니다. 초밥되기 이상한데 아무튼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성이죠. 초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에 먹으면 끝나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데 한 인간이 거기에다가 자신의 시간을 걸고 자신의 정열을 걸고 모든 것을 쏟게 되면 그 초밥이 초밥의 어떤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초밥만 그렇습니까? 그림도 그렇지요. 예술도 그렇지.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딴 거 없죠. 할 게 없어서 초밥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젊을 때, 10대 때. 그리고 어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계속 초밥을 만든 겁니다. 1년 만들고 10년 만들고 30년 만들고 50년 만들고 한 70년쯤 만들었더니 모든 세계에서 다 한 번씩은 먹어보고 싶어하는 초밥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지무지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면 또 죄를 짓고 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를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 나중에 보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립니다. 성전 짓고 또 정신 못 차려서 또 어려움을 겪고 성전 무너지고 또 다시 누군가가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처지로 확 내미셔서 만드시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실패의 역사 자신들의 민족의 과거의 역사 어떤 부끄러운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하고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 이게 우리 역사다,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그 족보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떠밀려 왔다,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다, 나는 바빌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페르시아 백성으로 태어나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할아버지도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단 말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억을, 역사의 누적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막막하지만, 미래가 막막하지만 그 지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일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전 지을 헌금을 낸다. 오늘 나는 이미 바벨론에서 50년 이상, 7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쪽 생활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생활 접고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예루살렘으로 난 다시 돌아온다. 왜?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유다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할 뿐입니다. 마치 흑백 사진 같습니다. 모노톤이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허무와 이 시무룩한 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얼굴들이 다 지금 허무룩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화성남 한번 가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벌써 화성남 한 지 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 동일한 지금 현실 속에 있고, 뭔가 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이렇게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취직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생활은 막막하고 이게 뭔가 이러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를 아는 자의 늠름함을 보이시란 말입니다. 괜찮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과정 다 겪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에스라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시점으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관점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삼중적이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놀라운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는 비록 찌질하다라고 할지라도, 며칠 전에 우리 청년이부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삶을 보면 둘 중에 하나래요. 한강에 가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로또가 맞기를 기대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심정이죠.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흑백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1차원적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의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오늘 현재는 그래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허무룩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단지 삶의 세파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짐승과도 같은 어떤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위대하게 서시는, 바로 여러분들은 유다요,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이요,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담담하게, 밖에서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십시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서시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조장으로 서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봉사하지요? 그 이제 선거할 때 봉사할 때 그 전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전날 비록 내가 짝사랑했던 오빠에게 퇴짜를 맞는 날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자매가 다른 형제에게 가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늠름하게 투표함을 지키고 서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기록했던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막막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너무나도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며 아니 그 속에서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미소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에 늠름함이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배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